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다루게 되는 핵심 감정은 불안입니다. 열등감이나 억울함 같이 실제로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불안장애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단을 받지 않아도 또 핵심 감정이라고 하지 않아도 사실은 불안하다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알고 있죠. 특별히 현대사회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따가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하겠지만 먼저 불안이라는 핵심 감정이 뭘 말하는 것인지 한번 보죠. 이게 불안한 거는 뭐 다 느끼는 것이지만 살면서 불안이 아주 심해지게 되면 이제 불안장애라고 하는 진단을 받기도 하죠.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불안장애에 해당하는 것들이 강박장애가 있고 우리가 뭐 많이 아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범불안장애 일반적인 것,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또 광장공포증, 특정공포증, 분리불안장애, 선택적인 무언증, 누굴 만나면 딱 말이 안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진단을 우리가 뭐 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취약한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런 경험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증상들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불안 증상이죠. 이런 것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내가 완전히 묻혀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은 취약하죠.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취약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감정 같아요. 기본적으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이 그 상황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갑자기 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면 당장 들어오는 거는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불안함이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이거는 되게 사람을 참 조작할 수도 있는데 가스라이팅 한다고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반응하는데 갑자기 내 말 안 들어요. 내가 이 사람을 더 다룰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불안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것이 사람이든지 상황이든지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이런 게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님들의 양육과도 관계가 된다고 말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사랑받고 싶은 욕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잖아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그것들이 부모님들로부터 일관적이지 않은 때로는 나는 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나를,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아이들의 마음에 뭐가 생기나 하면 좌절도 생기지만, 그러니까 내가 의존적으로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게 좌절도 되지만 적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개심이 생기는데 문제는 그 적개심을 내가 이런 거죠. 애들이 엄마 싫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빠 싫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표현을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싫어, 아빠 싫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자유롭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더 많이 매를 맞는다든지 더 많이 억울한 상황이 더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럴 때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미움이나 적개심들을 막 눌러야 되고 그러면서 이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다루어지면, 내 안에 미움이라고 하는 거, 적개심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다루어지면 되는데 그게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계속 이렇게 그냥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한편으로는 눌러야 되고 근데 자꾸 올라오려고 그러고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는 없고 이런 거죠. 그래서 불안을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미움의 투사. 그러니까 통제가 되지 않는 미움이 근데 계속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적개심으로 인식을 잘 못해요. 불안을 느낄 때 이게 적개심과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드러나는 현상이 눈치를 보일 수 있겠죠. 눈치를 볼 수 있겠죠. 이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상황에 나 자신을 좀 맞추거나 이 눈치를 봐서 저 사람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도록 눈치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강박적으로 통제하고 싶어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될 때, 이렇게 되면 내가 요거를 요렇게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겠구나. 요런 변수가 생기면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변수를 통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여러 개를 생각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철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을 잘못 믿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사람을 잘못 믿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을 못 믿는 것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응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변수를 통제한다는 이런 거죠. 내가 누구하고 처음 가보는 장소에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불안하잖아요. 내가 거기 못 찾아갈까 봐. 그러면 미리 한번 가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란 얘기죠. 근데 이게 억울함이라고 하는 거하고 지난주에 억울함을 다뤘잖아요. 억울함이라는 거는 되게 의식적이에요. 내가 그거를 되게 의식하고 있어요. 근데 불안함이라는 거는 되게 무의식적이어서 그 정체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특히 이게 나의 어떤 미움이나 적개심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은 그게 분노가 표출이 돼도 분노가 다음 주에 분노할 거예요. 우리 다 분노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 분노가 표현이 되는 분노가 있고, 분노가 억눌러지는 분노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분노를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불안함이라고 하는 거는 공격적으로, 반항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좀 도피적이에요. 피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강박적으로 나타나면 강박장애도 불안 증상인데 완벽을 추구하는 철저함, 이런 어떤 계획성,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겠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안이라고 하는 핵심 감정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나를 어디를 찔러도 그냥 불안함이 튀어나오는 그런 삶이라면, 상황이라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하나님은 당연히 왜곡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종잡을 수 없는 분.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시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권자라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일정한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내가 바라는 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꼭 내가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시고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시고 하나님은 늘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족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만족시키기 어려운 분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겠어요? 하지 않죠. 어차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죠. 성경 읽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읽지만 기계적이에요. 형식적이에요. 하나님하고 애틋함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인격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근데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근거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 자신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 얼굴을 찌푸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날 별로 안 좋아한다는 생각인 거죠. 이게 사실 죄인들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이제 불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불안의 핵심 감정과 관련해서 주목하려고 하는 인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한건 아니지만, 약간, 좋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열왕기상, 더좀 와닿을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이 또 하나 나오죠, 왕이. 그래서 여로보암 1세라고 보통 이 사람을 부르는데, 이 사람의 등장은 이래요. 솔로몬이 신임을 했어요.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인데, 솔로몬이 신임을 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지파잖아요? 그래서, 요셉 지파를 관리 감독하는 감독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되게 성경에 보면 부지런했다, 이 사람이. 성실했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이 사람이 처음 묘사예요. 여로보암에 대한 처음 묘사예요. 이 사람 성실한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아히야가 그가 길을 가는데 딱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제 뭐 옷을 뭐 찢어가지고 이렇게 뭐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두 지파 가운데 열 지파를 내게 찢어서 너에게 주고 나라를 세워 너를 왕으로 삼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정말 뜬금없는 정말 이게 뭐 날벼락 같은 얘기겠죠.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대언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죠. 선지자 아히야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찢어서 너에게 열 지파를, 열두 지파인데 열 지파를 떼어서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아히야 선지자가 하나 분명하게 말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38절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참 엄청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약속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알게 되었는지는 몰라요. 누군가가 숨어서 그걸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러죠. 반역이잖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그때 무리들이 사람을 보내서 애굽으로 여로보암을 불러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르겠어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얘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하나 분명한 건 이런 거죠.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잊혀지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불러왔어요. 어떤 심산으로 그들이 불러왔는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불러왔어요. 이건 분명한 건 그들이 이 여로보암의 리더십을 인정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솔로몬도 그의 리더십을 인정해줬고 그리고 백성들도 그의 리더십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이제 여로보암에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에게 가서 우리가 이런 걸 좀 제안을 하자고. 그 말은 뭔가 하면 솔로몬 때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간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공사판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7년 걸렸습니다. 자기 궁전을 짓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더블, 14년, 더블에서 하나 모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무려 천 명이다 이방 여인은 아니겠지만 1,000명을 온갖 나라에서 이제 정략 결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을 위해서 여자들을 위해 후궁들을 위해서 궁을 지어줬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무슨 뭐 아테네입니까? 예루살렘이 만신전이 되게 만든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세상에 온갖 잡신들의 본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열 지파를 떼어주겠다고. 근데 이런 공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백성들이 다 지친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한테 이제 공사 좀 그만하자고. 힘들다고. 좀 살려달라고. 그러자 르호보암이 이 어리석기가 짝이 없죠. 근데 이것도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대답해요?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으니까 까불지 마. 앞으로 진짜 고생은 시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리석죠. 그래서 결국은 여로보암을 열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울에서 시작하여 다윗,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넘어간 다음에 르호보암 때부터 분열 왕국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열지파가 속해 있고 남왕국 유다에는 유다지파만 속한 건데 사실은 베냐민의 일부와 유다지파 안에서 영토로 뒀던 시므온지파의 일부와 또 레위사람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열왕국이 된 거죠. 열지파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본문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12장 25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했어요. 이 세겜은 수도예요. 세겜은 수도였어요. 수도를 건축했어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같은 위도에 있는데 분우엘, 이게 다른 데서는 브니엘이라고도 나오는 지명이에요. 이제 요새들을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이제 견고하게 세워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로보암이 여기서 엉뚱한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한 일이 뭐예요? 자, 28절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두 개의 금송아지를.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 사람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일단 알아요. 금송아지 성겨가지고 그 광야에서 다 죽을 뻔했던 사건. 그런데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도시 단에 하나 세우고 남쪽에 있는 도시인 베델에 두 개를 신전을 세워서 거기에 금송아지를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 여기 보십시오. 28절 두 금송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게 그가 한 일이에요. 이것만이 아니죠. 그는 31절에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미친 거예요. 미치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왜 이렇게 했겠어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는 그냥 보통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 그냥 모집을 한 거예요. 제사장 할 사람. 여기에 응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기다가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했어요. 8월 15일 광복절 절기를 정해서 그날 이제 단과 베델에서 이제 축제를 벌이는 거죠. 아.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하나 다범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 하나님이 정한 날을 거룩히 지켜라. 다 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 지파를 떼어주고 왕국을 세우고 너를 왕으로 삼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약속까지 주셨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너의 자손 만대로 내가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 왜 이랬을까? 이 바보 같은 짓을 왜 저질렀을까? 이 바보 같은 짓이 우리의 삶에서는 왜 존재하는 걸까? 왜 일어나는 걸까? 십계명을 몰랐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십계명을 몰랐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왕이었습니다. 우리 열지파의 왕이었죠.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등등등등 그럼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경고했잖아요. 솔로몬이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열 지파 찢어서 너에게 주는 거라고. 자기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에브라 이 여로보암의 입장이라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 열지팔 찢어서 왕국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일어났어요,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가서 끝나나 보다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자기가 뭐 왕이 되겠다고 뭐 난리를 한 게 아닌데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있어요. 그게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아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 사람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감사하면서, 야 정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 같은 인생이 이런 자리에 오다니. 다윗이 양치는 목동이었다가 왕이 된 것을 그렇게 감사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실패했습니다. 왜? 불안해서. 불안해서. 오늘 본문의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리고 계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 26절과 27절에 있는 이 말을 들어보면 여로보암은 불안했습니다. 뭐가 불안했을까요? 자기의 권력을 상실할 것에 대한 불안함이었습니다. 열지파의 백성들이 절기가 돼서 남왕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가면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아니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와서 나를 죽일 거라고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백성들의 충성심, 나를 향한 충성심이 분산될 것, 나를 향한 충성심이 떠나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권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는 베들가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섬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 거예요.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체제예요. 여로보암의 불안함은 자기 백성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 내 왕이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와 그러는데 안 오면 어떡하지? 두려움이에요. 불안함이에요. 그래서 그는 제사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자기가 백성을 통제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손아귀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이 백성과 이 나라를 둘 것인가를 그는 생각했고 거기에 따라서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라고 말해요. 그냥 어쩌다가 만든 게 아니에요. 치밀하게 생각했어요. 불안하니까.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을 다 생각해 봤을지도 모릅니다. 불안에 대한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이런 시도들. 아주 역기능적인 대처 방식이죠.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백성들이 배반하는 일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는 과도한 불안 때문에 아주 극단적이라고 할 만큼 철저하게 대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극단적으로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가짜 예배 형식을 만든 거죠. 심지어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어디까지 가나 하면 이 불안이 하나님도 내가 통제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통제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예상 안에서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사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은 안 불안한데, 하나님이 혹시 내 말을 안 들어주시고 당신 마음대로 하시면은 어떡하지 하는 것이 안심이 됩니까? 불안합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종잡을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로보암 불안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켜줄 수가 없다는 애시당초 그런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요. 자신의 통제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불안했어요. 여로보암은. 그래서 일정한 종교적인 형식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난 통제해야 되겠어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했다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이에요. 하나님을 내 손 안에 넣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종잡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가 힘들다고 느낄 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과 그분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 정도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죠. 정말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주일 예배는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 또는 내가 십일조는 내가 철저하게 해. 복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십일조는 내가 철저하게 해. 또는 하루도 내가 빠짐없이 내가 새벽 기도를 해. 경건의 시간을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 근데 이게 그냥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좋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말을 안 들어주실 수가 없도록, 미안해서. 하나님이 다른 선택, 다른 옵션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도록. 내 말은, 다른 사람들 말은 그냥 귓전으로 들으시더라도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그냥 입만 뻥긋하면 그냥 뭐라고 그랬니? 이렇게 하시도록.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무의식적인 시도를 종교적인 열심의 형태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심지어 여로보암은 13장으로 가보면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도 아닌데. 어차피 다 무너졌잖아요. 아무나 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왕이니까 이 사람은,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통제하고 조작해서 하나님이 내 왕권을 지켜주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에서 비롯되는 거냐면 자기의 정통성에 대한 불안함,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런 어떤 불안함.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권력 또는 정체성 또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만들어내는 불안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잖아요. 권력이라는 게 보면 역사 속의 권력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불안했어요. 로마의 황제들을 보면 불안했어요. 언제 어떤 놈이 나를 죽일지 모르잖아요. 권력을 잃을지 모르잖아요. 정체성의 불안함. 이거는 말할 수도 없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겠죠. 미래의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불안함. 너무 불안하잖아요. 미래의, 내 인생의 미래도 불안할 수 있지만 자식을 기르는 부모들은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신앙으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역기능적으로 이상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사람처럼, 여로보암처럼.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여러분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설마. 어느 정도 공감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모델은 실제로 인류 역사의 많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의 핵심 감정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권력 상실에 대한 불안, 통제력 상실에 대한 불안,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게 이런 정치 지도자들일수록,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불안함이 있는데, 이 불안함은 자기 자신만 불행하게 만들지 않아요. 이거는 자기의 영향력이 통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한국 역사에서도 그렇고 세계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황제나 이런 사람들도 미치는 거예요. 그 불안함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불안은 사실 불신앙이 만들어내는 주요 증상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일관되게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가 아시나니, 욥이 말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그런 불안이라고 하는 이 증상, 불신앙이 만들어내는 증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말한다면. 가령 여로보암에게 필요했던 건 뭡니까? 아히야 선지자가 네가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내가 네 왕국을 보존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로보암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불안해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하게 주어졌어요, 여로보암에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조금 더 얘기하면 그 그냥 약속을 붙잡는 믿음만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거는 인격적 관계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는 관계의 확실성 안에서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결핍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러니까 약속은 주어졌어도 그 약속이 무용지물인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붙잡을 힘이 없어요. 그 붙잡는 힘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은 추상적으로 우리가 정신력이 아니라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으로 맺는 관계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몰랐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도무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여기는 모르겠어요. 정잡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시도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시도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시도는 어디서 나와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함이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열지파를 주셔서 나에게 나라를 세우게 하셨지만 언제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이 열지파 다 뺏어가고 나를 죽이실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오해와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는 그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럴 수 있나, 나한테?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심으로써 당신의 선하심을 증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면,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이런 게 안 되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당에는 주일날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근데 그 이상은 못해요. 배드 뉴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다고 지옥 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굿 뉴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분께 나아가시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내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더 굿뉴스는 뭔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로보암한테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200년이 흘러서 여로보암 시대로부터 200년이 흘러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괜찮은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그래서 200년이 지나서 이 나라가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때 망하기 전에 한 15년, 2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이 말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단 한 명도, 왕 중에서 단 한 명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불안했죠. 그래서 죽이고 죽여야 했어요. 백성들을 불행으로 몰아넣어야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몰라서 망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100년을 베샬롬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게 보장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쓰십시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고 다니엘은 말하지 않습니까?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불안이라고 하는 책에서 저도 수년 전에 이 책을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만 40만 부가 팔렸더라고요. 불안하긴 불안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불안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불안의 다섯 가지 원인을 얘기하는데 사랑결핍, 속물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 이 다섯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경우에 이 다섯 가지가 다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알랭드 보통의 이 분석이 옳다면 현대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속물근성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능력주의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불확실성이 어느 시대보다 높은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 대부분은 어느 정도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이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안에 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 감정으로부터 우리가 이 감정을 죽일, 핵심 감정을 죽일 수 있는가? 정답.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언제나 그리고 모든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로마서 1장 16절 패러디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동일하게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 편에서의 어떤 조건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변함없이 신실하고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 증거와 근거는 나의 오름과 나의 훌륭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용납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 아들과 딸로 여김을 받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얻어서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숨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로보암도. 자기가 무슨 왕국을 얻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서 왕국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시작된 게 은혜였어요. 전적인 은혜였어요. 그러면 전적으로 은혜로 시작된 일은 은혜로 유지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로보암은 이후로도 자기의 삶에서 왕권을 유지하는 것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어요. 그러면 순종할 힘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슬프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인정하는 일에서 실패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인정하는 일에서 실패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인정하는 일에서 성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똑똑함과 여러분의 잘남과 여러분의 능력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합작이 돼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고 파악하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내가 애쓰고 힘써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불안해서 절대로 해방될 수 없습니다. 불안해서 해방될 수 없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무관하니까. 여로보암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불안한 인생에게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제외하면 그거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안전보장 시스템이에요. 여로보암 그걸 만든 거예요. 1세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속에서 불안을 느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현장에서 지켜주실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저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건져내 주실까?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바울사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아들을 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어. 그럼 지금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들인 의인이잖아.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아낄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만큼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취업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불안으로부터 절대로 해방될 수 없어요. 절대로. 눈만 뜨면 불안해요. 눈 감고 기도하는 순간에만 괜찮아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알랭드 보통이 지적하는 바 불안을 야기하는 한 가지 원인인 사랑의 결핍이 그 힘을 잃고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우리는 사람의 사랑도 믿을 수가 없죠. 사람의 사랑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사랑을 얻어내려면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돼요.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약속을 붙잡을 힘이 있어야죠. 선하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불안에서 벗어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죠.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철저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걸 실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매일 매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대답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매순간 이 믿음을 달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매순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돈이 여러분 지켜주지 않아요. 명예와 성취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열심히 노력한 수고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언제나 그리고 모든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알랭 드 보통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불안의 해법을 다섯 가지로 제시를 해요.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입니다. 이 사람 무신론자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시하는 불안의 해법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데 당연히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복음을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굉장히 옳은 소리를 해요. 제가 인용을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있어요. 모든 인간이 귀중하다는 인식을 회복할 수 있을 때, 모든 사람이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인식을 회복할 수 있을 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그런 인식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과 태도를 조성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어둡게 보지 않는다. 그럴 때 단단한 벽 뒤에 고립된 채 혼자 의기양양하게 살아가고 싶은 욕구는 약화되고 이것은 심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이것이 공동체의 윤리에 적용할 수 있는 기독교적 통찰이다. 이상적인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존엄과 자원의 기본적 평등 덕분에 승자 옆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제어되고 경감된다. 성공하여 피어날 것이냐 아니면 실패하여 실을 것이냐 하는 이분법의 그 가혹한 칼날도 세상이 들이대는 이 칼날도 약간은 무디어지는 것이다. 알랭 드 보통은 무신론자지만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가 가지는 힘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는 판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서 우쭈쭈 하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볼지언정 우리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친구로 여겨요. 이게 교회예요. 여기서는 그런 부담감들과 불안함과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경감함을 얻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속물근성이, 교회 안에도 속물근성이 차고 넘칠 수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옷을 잘 입은 사람들에게 대접할 수 있고요. 그런 교회들 적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능력주의가 교회 안에서도 통용되는 거죠. 세상에서 어느 회사의 CEO 정도 되면은 금방 장로가 될 수 있는. 기독교의 해법에서 알랭 드 보통이 지적하는 것은 공동체예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람은 충분히 사랑과 존중을 받으면서 크게 성공해서 자기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을 자유를 경험하는 것. 실패해도 괜찮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불안해서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음 중심 공동체를 원하고 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진짜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우리는 불안함으로 해방된 공동체, 해방구 경험하는 거죠. 기도합시다.